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유다서로 모시겠는데 아마 오늘 유다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0절 말씀 조금 나누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은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신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20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앞부분 조금 나누었어요.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며, 이것이 무슨 뜻일까 하는 거였죠. 그것은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뭐 흔히 말해서 그 몇몇 가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 나름대로 전체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로마서라든가 요한복음이나 에베소서만 하지 말고 전체를 좀 봐라. 그래서 매기 목사님은 베드로와 바울이 모두 이 시대 가운데서 성경을 연구할 것을 고민하고 있다. 특별히 바울이 마지막 쓴 성경이 디모데 후서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를 드리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는 베드로 두 번째 서신이 베드로 후서잖아요. 1장 19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한두 구절을 끄집어내어서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성경 가운데 몇 구절을 근거하여 교리를 작성하는 것은 커다란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초상화를 그리게 했던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그림은, 그 미술관은 링컨 대통령을 이쪽 저쪽으로 돌려가면서 그 얼굴에 있는 굴곡이 나타나지 않게 그리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링컨 대통령의 키는 엄청나게 컸지만 바짝 말랐잖아요. 그리고 뭐 얼굴이 이렇게 호감 가는 그런 얼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미술을 그리는 그 미술관에서 이쪽으로 좀 어떻게 좀 잘 그려볼까. 마침내 만족스러운 자세가 잡히자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대통령 각하 어떻게 그려드릴까요? 라고 이제 물었던 거죠. 그때 링컨은 나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별로 즐겨 읽지 않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도 그냥 지나쳐버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죠. 대개 유다서 같은 경우 우리가 성경 공부 잘 안 하잖아요. 저도 뭐 교회 목사로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지도하고 그렇습니다만 유다서 공부 잘 안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다 지나쳐버리지 않고 공부할 때 성경에서 온전히 우리 자신들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배교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되는 거죠.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란 여러분의 개인적인 믿음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의 체계를 말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의 체계 가운데서 교회가 기초로 존재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사도들의 교리가 기초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메이어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의롭게 되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거룩한 믿음이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다. 이렇게 불리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20절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본 것은 다름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며 첫 번째로 상고해봤고 두 번째로 볼 것은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어요. 그렇죠? 20절 마지막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유다는 배교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함께 나누었는데 그 영은 푸뉴마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란 성경 다른 곳에서도 이런 말씀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번 더 나타나는 아주 특수한 표현인데 이 말씀은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한 무장이 나오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이러한 무장은 두 가지만 제외하고는 모두 방어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공격적인 무기가 있어요. 무기가.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랬어요. 이게 한 가지 무기고 또 하나의 무기는 뭐냐면 17절에 나와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것이 바로 유다가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는 먼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야 하고 다음으로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매기 목사님이 당신의 한 경험을 소개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면 오래전에 텍사스 달라스시에서 이 부흥회를 할 때 라디오가 그 부흥회를 중계를 했나 봐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윌 호킨스 씨가 있는데 그 양반이 대공황과 그 이후에 그의 라디오 부흥회만큼 커다란 영향력을 끼친 것이 없다고 아마 그 매기 목사님을 많이 이렇게 고마워하고 칭찬을 했나 봐요. 그의 방송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가 검의 훈련이라고 불리는 성경에 대한 지식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검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기 전에 하나님께 귀 기울이기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것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자신들을 건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검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여러 가지 것들을 달라고 드러놓는 요청 그 이상의 것입니다. 물론 간구도 기도의 일부분에 들어가죠. 그러나 찬양과 예배도 기도입니다. 라드 마커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기도회를 인도했던 그 하나의 실제적인 내용을 말을 해주었어요. 그 기도의 모임이 맥이 빠졌다는 거죠. 기도에는 교회의 능력이 창고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라이마커 박사가 요청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찬양과 감사만을 드리자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라이마커 박사는 그날 밤 기도회가 짧은 기도회가 되었는데 그 기도회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린 일이 얼마나 적음이 얼마나 인색하게 찬양을 드리고 있는지 놀랬다 하는 겁니다. 간구도 물론 중요하지만 찬양하는 기도는 훌륭하다라고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요청하면서 로마서 15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한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힘을 같이 하여 라고 하는 말은 고통을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매기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의 손자를 데리고 백화점에 갔을 때 손자는 보는 것마다 다 사달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가져서는 안 될 것도 사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는가? 우리의 기도도 마치 그와 같지 않는가? 라는 너무도 아주 명쾌한 비유를 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처럼 주여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반드시 다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해 주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베네수엘라에 있는 한 선교사가 기도의 정의가 무엇인가 그것을 그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새겨가지고 자기를 후원하는 그 선교단체에 이렇게 보냈어요. 후원하는 사람들에게도 보냈어요. 그럼 뭐라고 새겼냐면 기도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신자들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성령입니다. 이렇게 새긴 그런 말이었어요. 기도에 대한 아주 훌륭한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기도가 너무 초라하다고 생각하여서 제자들이 주여 우리도 기도를 가리켜 주옵소서라고 요청한 것은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배워야 하지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오늘날 아주 적습니다. 우리는 이 배교의 시대에 참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 여기서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1절로 가볼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예, 본 구절에서 배교의 때 신자들이 해야 할 두 가지 일을 말해주고 있는데, 자, 이제 세 번째가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고요. 세 번째, 자, 2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자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신자들을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그들을 사랑하거나 그들이 유다를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산을 써서 비를 피하든지 피하듯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햇볕을 마음껏 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 속에 넘쳐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배교의 시대에 꼭 필요해요. 이 말세에는요. 네 번째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어떠한지를 알 겁니다. 그 긍휼을 우리가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이 임박한 재림의 시대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매기 목사님께서 한번 어떤 그 교수가 당신에게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때 그와 점심을 같이 하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믿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교수가 예, 그렇습니다. 어떤 근거로 주님이 교회를 데려가시려는 사실을 믿습니까? 말하자면 무엇을 근거로 하여 휴거 때 우리가 들림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주 단호하게 그 교수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구원을 받았고 휴거 때에도 세상에서 나를 데려가실 것을 나는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매우 훌륭한 대답이었으며 교회의 휴거에 대한 그의 입장을 의심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다. 이렇게 매기 목사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시고 자비를 베푸사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긍휼을 그래서 기다려라. 긍휼을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테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휴거 때 저는 이 세상을 떠날 것을 기대하며 죽기 전에 휴거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21절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웨스트 박사가 성경을 번역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잖아요. 요 내용을 이 웨스트 박사가 21절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근신하여 너희 자신을 하나님 사랑의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영생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귀한 번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2절로 가보겠는데,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게 다섯 번째예요. 말세에 이 배교의 시대의 말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뭔가? 다섯 번째, 긍휼을 기다리라, 긍휼히 여기라 하는 겁니다. 헬라 학자들 가운데 이 구절의 정확한 번역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훌륭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진실한 마음을 의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내를 가지고 대해야 한다. 저는 주장을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러한 사람들을 용납하는 데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수년 전에 한 그 어떤 연구 모임에서 어떤 여자분을 기억을 하게 되는데, 그 부인은 6주 동안이나 매주일 질문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분은 질문을 해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저를 좀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고자 하는 그런 좀 마음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그런 말을 하더라도 긍휼을 갖고 계속 대하게 되니까 너무도 귀하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명석한 부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내용들이 많다. 그래서 이 세상은 나를 짜증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겨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23절입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섯째,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것은 우리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죄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도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을 사람들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유다는 이러한 사람들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철저하게 고민하는 겁니다.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스가랴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려고 할 때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을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일곱 번째예요.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기에서 육체란 인간의 정신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육체는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용납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정신적인 측면에 대한 올바른 표현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혼이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인간의 이기적인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훌륭한 정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아주 관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층 더 나쁘게 표현하여 동물적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이러한 사람들이 저속한 본능을 만족시키려고 하지만 동물적이라는 표현도 그런 면에서 좀 적절하지 못해요. 아직도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지성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랑게라고 하는 주석학자가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아래와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온전히 동물적인 육체가 된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비인간화되어 이성을 가진 한 마리 짐승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과 활동에 있어서는 온전히 육신적이지만 그의 육신의 종에 불과한 이성에 있어서는 가장 사악한 짐승 곧 마귀보다 더 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이러한 야수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초자연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의 위치를 한층 더 위태롭게 만듭니다. 이러한 측면을 상실하거나 주님을 섬기는 대신에 타락함으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정하셨던 주민들을 남겨두지 않는 동물처럼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칠은 성품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이처럼 완전히 타락한 존재는 악으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마귀의 경지에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 랑게라고 하는 학자는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그러니까 좀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24절 25절 볼게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권력과 만고로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좀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이 24절, 25절 이 문자적인 좀 번역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능히 보호하시며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큰 기쁨으로 흠이 없이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하나님 홀로 지혜로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과 권능과 위엄이 이제부터 세세토록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특히 배교의 시대에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모셔야 할지 알기 원한다면 이처럼 훌륭한 축복기도 가운데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생활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영광의 그분에게 돌아가야 하며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놀랍고 능력 있는 분인지 전파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위엄 있는 분으로 왕의 왕이요 주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이 우주는 그분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모든 권세가 그분에 속해 있으며 언젠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배교의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내세우는 그러한 중요한 증인의 자세가 필요하다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렇게 해서 유다서 마치게 되고 다음 시간엔 학계서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